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삼일교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 송혜준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신학을 전공하기 이전에 심리학을 잠깐 전공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심리학 수업 가운데 기초 수업을 들어보셨던 분들은 기억을 할 수도 있는데 해리 할로우라는 한 심리학자가 원숭이들을 놓고 굉장히 재미있는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험의 논점은 먹이가 중요한가 아니면 애정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시험을 하기 위해서, 물론 뭐 지금은 이거를 똑같이 실행을 할 수는 없지만, 갓 태어난 아기 원숭이를 어미하고 떼어놨습니다. 어미와 떼어놓고 한 방에는 철사로 만든 아주 차가운, 그러니까 철의 느낌만 나는 모형을 만들어서 그 모형 인형에서는 밥을 주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또한 방에는 아주 부드럽고 또천 같은 거로 잘 싸놓은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인형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는 밥을 안 주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 원숭이들이, 어머니에게서 떨어진 이 아기 원숭이들이 과연 둘 중, 두 인형 중에 어느 원숭이에게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애정을 쏟는지, 그런 시험을, 아주 흥미로운 시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상하셨을 수도 있는데, 밥을 주는 철로 된 인형에게는 밥 먹을 때만 가고 대부분의 시간을 천으로 만들어진 인형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놀라운 소리를 듣거나 공포가 느껴오는 상황 가운데서는 철로 된 원숭이한테 가지 않고 천으로 된 원숭이에게 달려가는 모습을 심리학자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이 실험이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정서적인 애정, 사랑을 받는 것이 유년기 시절, 어린 아이 시절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아주 중요한 실험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성장 과정 가운데 그한 아이의 인격을 형성을 하고 그한 아이가 얼마나 안정감 있게 자라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음식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을 받는 것, 부모와 애정관계를 충분히 경험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심리 실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이 본문에서는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레아와 라헬, 이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태어날 때부터 느끼는 욕구가 있다면 그 욕구를 채워줄 것 또한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기 때문에 음식이 있는 것이고, 새끼 오리가 수영을 할수 있기 때문에 물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런데 만약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떤 것들로도,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기쁨이나 세상이 주는 그 어떤 만족함으로도 완전하게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거꾸로 말하면 그 모든 것을 만족시켜줄 무언가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말을 C.S. 루이스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주인공들의 삶, 그리고 가족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현대 심리학의 관점에서 이 가족을 쳐다본다면 정말 역기능적인 가정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거의 학대 수준을 넘어서, 어떻게 아이들한테, 아브라함이라는 그 믿음의 위대한 선조가 어떻게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가혹하게 대하고 이런 식으로 할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정말 역기능적인 가정의 표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오늘 본문에서 좀더 뒤로 가서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단순히 성경을 이미 알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도 있었고 또 어떤 시험을 이겨내는 과정이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는 별로 감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잠깐 이삭의 입장에서 그 상황에 한번 처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가 갑자기 어느 날 산책을 가자고 합니다. 우리 뒷산에 어디 좋은 데 있으니까 한번 가자. 그러더니 이제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갑자기 제단이 있는 곳을 찾아가시더니 아빠가 나를 꽁꽁 묶어가지고 거기서 칼로 내려 찍으려고 합니다. 안 놀라, 혹시 이런 경험들이 다들 있으셨나 본데? 안 놀라시는데, 이게 정말 그 아이에게는 얼마나 큰 트라우마로 남았겠습니까? PTSD가 올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삭은 아버지에게 그런 엄청난 일을 겪고,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성인이 되었습니다. 뭐 그 사이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또 어떤 회복의 관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삭이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크게 달라진 것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어땠습니까?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삭이 대놓고 장남인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에서를 사랑했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에서를 너무너무 좋아했고 야곱은 어느 정도 뒷전에서 그러니까 아들이긴 하지만 에서보다는 더 사랑하지 않는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아이였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 야곱이 태어나고 그 유년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은 편견 속에 살았습니다. 형을 편애하는 아버지 가정 가운데 살았는데 거기에다가 형인 에서하고 사이도 좋지 않았습니다.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아버지를 속여서 그 장자권의 축복을 뺏어온 일 때문에 그 전에도 있었지만 그 일 때문에 에서는 자기 친동생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미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야곱이 처해 있는 상황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대놓고 형을 편애하는 아버지와 그리고 그 형은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 야곱이 정상적으로 클 수가 있겠으며 사실 정상적으로 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그 상황이 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유일하게 사랑하고 지지했던 어머니 리브가가 등을 떠밉니다. 너 여기 있으면 죽겠다. 너희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도망가라. 그 길로 야곱은 자기 집을 떠나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 어머니는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자기를 유일하게 사랑했던 그 어머니는 이제 성경에도 나와 있자 재회하는 모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시는 못 봅니다. 그렇게 도망길로 떠나는 야곱이 오늘 본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이렇게 쭉 훑어보면 얼마나 힘들고 그 어린 시절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또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그 채워지지 않는 그 사랑의 탱크, 사랑을 받지 못했고 아버지의 애정을 받지 못했고 거의 방치되어 있었다시피 할 정도로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공허하고 상처가 가득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이 야곱은 필사적으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픔을 치료해보기 위해서 이겨내보기 위해서 그 공허함을 다른 무엇으로 채우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졸리면은 자야 되고 배고프면은 먹어야 되고 뭔가 욕구가 비는 것이 있으면 다른 무언가로 채워야 되는 순리처럼 야곱 역시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상처를 다른 무엇으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라헬이죠. 야곱의 머리 가운데 또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라헬만 얻을 수 있다면, 내가 라헬과 결혼할 수만 있다면, 내가 가정을 꾸릴 수만 있다면, 이것이 단순히 해결책을 넘어서서 거의 광기의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집착하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뜨리면서 그 가운데 그 어떤 이성적인 판단도 할 수 없는, 그 어떤 논리도 통하지 않는 거의 반 미친 상태에 처해 있는 야곱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야곱의 모습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가 하면 1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보고 너무 한눈에 반해서 이제 삼촌에게 라반에게 가서 라헬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라반은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알았어, 내가 이렇게 하면은 7년을 섬기면 내가 너한테 라헬을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굉장히 애매하게 애둘러서 노도 아니고 예스도 아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아유, 그래, 뭐 남 주는 것보다는 뭐 조카 주는 게 낫겠지, 이러고 거기에 그런 애매한 대답 가운데 야곱은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미 라헬을 원하는 그 엄청난 갈망 가운데 있는 야곱은 거기서 예스를 듣습니다. 아, 내가 7년을 채우면 삼촌이 라헬을 나한테 주겠구나 라고 혼자 그렇게 인식을 하고 알아듣고 7년을 일하게 됩니다. 근데 이 7년이라는 세월도 사실 당시 그 시집을 오는 그 여자의 집에 한 30에서 40세겔 정도 주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하는데 그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 한 1.5세겔이라고 합니다. 대충 계산을 해도 한 3, 4년이면은 갚을 수 있는 정도의 세월이고 돈인데 그것을 갖다가 뭐 그 어떠한 뭐 조건도 없이 제가 7년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중고거래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거를 뭐라 그러죠? 호구다. 잡혔다. 잘 됐다. 공짜 인력이 생겼다. 7년 동안. 이런 식으로 자기의 판단력이 도저히 이것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너무나도 그 라헬이라는 사람 하나를, 그 사랑을 너무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충격적인 본문으로 가면은 오늘 읽었던 첫 절인데 2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이제 그 기다리고 고대하고 너무나 열망했던 그 7년이 지나고 이제 드디어 라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기간이 찼으니 라헬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럼 뭐 이렇게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뒤에 말이 좀 더 충격적입니다. 애둘러 말하면 빨리 주십시오. 동침해야겠습니다. 이거입니다. 제가 딸이 있는데 사위 될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당연히 엎었겠죠. 무슨 말도 안 되는, 무슨 예의도 없고 뭐도 없고 갑자기 시간 지났으니 딸 달라고 그러고 이제 동침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이 정도로 야곱은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뭐 그 받았던 상처, 또 없는 그 사랑의 탱크, 이것들을 지금 너무나도 채우고 싶어하는 열망 가운데 라헬을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가 이것만 성취할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이것만 따낼 수 있다면 내 삶은 괜찮아질 거야. 내 삶은 완전해질 거야. 이게 여기에서는 이제 라헬이라는 한 인물에 집중되어 있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직장만 갈 수 있다면, 우리 딸, 우리 아들이, 우리 자녀가 이 대학만 갈 수 있다면, 내가 연봉을 이만큼만 받을 수 있으면, 아니면 정말 내가 저 배우자만 나하고 진짜 결혼할 수 있다면, 가정을 꾸릴 수 있다면, 우리는 이런 것들에게서 구원을 원합니다. 나를 여기서 구원해낼 무언가, 그것이 직장이 됐던, 물건이 됐던, 사람이 됐건, 우리의 아픔과 우리가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상처가 많아서 내가 이것만 얻을 수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지금 야곱은 이런 마음으로 라헬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력은 어떻게 끝나는지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정말 처참하게 박살이 나게 됩니다. 우리가 25절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인데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된 미니이까? 여기서 야곱은 일종의 거울 치료를 당하게 됩니다. 이 라헬을 뺏어오는, 라헬을 얻는 그 과정 가운데 라반이라는 엄청난 적수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장면은 우리가 조금만 성경을 보면은 앞절에 야곱이 이삭에게서 축복권을, 에서의 축복권을 빼앗아왔던 그 장면하고 너무나 유사하고 거의 겹칠 정도로 닮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이 힘을 합해서 이삭을 속여서 축복권을 뺏어왔던 것처럼 라반과 레아가 합작해서 사기를 치게 됩니다. 이제 7년이 지나서 본인 야곱이 생각하기에는 라헬을 얻었습니다. 근데 당시의 결혼 문화를 살펴보면은 결혼하는 당일에는 하루 종일 면사포를 쓰고 있습니다. 아주 두꺼운 면사포를 쓰고 누구인지도 잘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결혼식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잔치가 있습니다. 또 잔치에는 뭐가 빠지지 않을까요? 술이 빠지지 않습니다. 아주 많이 마셨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만취한 상태에서 전기불도 없는 그 시대에 천막으로 들어가서 드디어 그토록 원했던, 그토록 갈망했던 자신이 생각하는 라헬과 드디어 신혼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 레아였더라. 당연히 화가 났겠죠. 당연히 그렇게 자신이 7년 동안이나 노력하고 거의 착취되다시피 해서 얻었던 그 상급이 약속했던 것이 아니고 다른 것입니다. 당연히 화가 나겠죠. 그래서 따졌습니다. 라반에게 따졌는데 라반은 뻔뻔하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원래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 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 화가 풀려야 되나요? 더 화가 날 수도 있겠죠. 저 같으면 더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야곱의 분노가 확 가라앉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뭘까요? 자기가 아버지에게 했던 그대로 지금 돌려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축복권도 누구에게 먼저 갑니까? 장자에게 먼저 갑니다. 근데 차남인 야곱은 그것을 속여서 뺏어왔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야곱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뚫고 지나갔을까요? 아, 내가 아버지에게 했던 것을 그대로 돌려받고 있구나. 어둠 속에서 다 늙어서 이제 눈도 흐리고 잘 보이지 않는 이삭에게 야곱은 무엇을 했습니까? 털이 많은 형의 손을 담기 위해서 동물털을 붙여가지고 아버지에게 축복권을 받으러 갔습니다. 이삭이 물어보죠. 네가 누구냐? 거기에 야곱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에서입니다. 레아가 처음 신혼집에 들어왔을 때 야곱이 레아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라헬의 이름을 불렀겠죠. 근데 레아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레아는 자신이 라헬이라고 대답을 했을 겁니다. 똑같이 자기가 했던 것을 그대로 돌려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이야기하는 아유, 뭐 언니가 먼저 가는 게 당연하지. 7년 더 일해. 라고 하는 말에 반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또 그냥 7년을 또 그냥 바보같이 일을 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라헬을 얻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엔 속임수 때문에 다른 여자를 얻었는데,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 무언가를 얻었는데 거기에 또 7년을 더해서 다시 한번 라반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따졌던 그런 모습이 아마 아버지의 상처와 또 겹치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받았던 상처만큼 아버지도 똑같은 상처를, 우리 가족이 나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받았던 이 상처만큼 적어도 그만큼은 우리 가족이 나 때문에 똑같이 고통을 당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결국 야곱의 그 공허함, 그 마음 가운데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 사랑의 부재 가운데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그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는 야곱의 마음 가운데 자신은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비어있는 그 공간을 무언가로 채우려고 우리는 전 인생을 바쳐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외모를 가꾸고 좋은 대학을 가고 직장을 얻고 가족을 꾸리고 끊임없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세상의 물건들로, 세상의 사람들로, 세상에 속해 있는 그 모든 것들로 자신의 마음을, 공허함을 채우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언제나 아침에는 레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갈망했던 라헬로 비유를 하자면 라헬을 그렇게 힘들게 노력해서 얻어서 드디어 내가 얻었다. 내가 드디어 이것을 성취했다. 내가 드디어 해냈다. 이러고 편하게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레아였던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즐거움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그 사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십자가 앞에서 죄인이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아주 자그마한 틈 사이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우리가 겉보기에는 그럴듯한 사람이라도 여전히 뼛속 깊은 죄인이며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깨닫고 믿고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없어져 버릴 그 무언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드디어 해냈다, 내가 드디어 성공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공허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틈 사이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변한 게 없습니다. 자기가 아버지에게 당했던 그대로 아무런 변화도 없이, 아무런 성장도 없이 그렇게 얻어온 레아, 첫째 아내 레아에게 그대로 행합니다. 장남을 사랑했던 아버지하고는 조금 다르게 자기는 라헬만 사랑합니다. 레아는 뒷전이고 라헬만 편애하고 라헬만 사랑합니다. 레아는 어땠을까요? 레아는 이 결혼 생활이 행복했을까요, 과연? 근데 레아 역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레아 역시 그 공허함이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레아 역시 자기도 너무나 공감할 수 있는 너무나 비슷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던 자신의 처지와 야곱의 상황이 너무나 똑같고 비슷하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레아 역시 똑같이 그 공허함을, 그 빈자리를 다른 무엇으로 채우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9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는 묘사가 등장을 합니다. 라헬은 곱고 아리따운데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 이게 시력에 대한 본문인가요? 레아는 시력이 약했는데 라헬은 멀리 볼 수 있었다. 이런 본문인가요? 그런 본문은 아니죠. 맥락상 그런 본문은 아닙니다. 비교하는 본문입니다. 그 뒤에 라헬에 대한, 라헬의 아리따운 너무나도 예쁜 그 묘사를 반대로 레아는 무슨 말입니까? 못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주석가들은 아주 의역을 조금 덧붙여서 사시였을 수도 있고 눈에 어떤 장애가 있는, 그러니까 보기에 그렇게 아름답고 예쁘지 않은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레아는 평생 무슨 비교를 당하고 살았을까요? 어쩌면 라반이 사기를 쳐서 레아를 보내버린 게 이것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데려가려고 하지 않는 외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레아는 평생을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아름다운 동생하고 비교를 당하면서 살았겠죠. 야곱과 마찬가지로 형을 편애했던 이삭, 동생을 편애하는 라반, 또는 동생을 더 사랑하는 남편, 그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크고 또 아프겠습니까? 또 얼마나 비어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채웠어야 했을까요? 레아는 당시 그 문화의 맥락 가운데 여성으로서, 결혼한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정에 충실했고 아들을 낳았고 남편에게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뒤로 조금 넘어가면 레아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낳는 아들 족족, 그 아들의 이름 가운데에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너무너무 슬픕니다. 너무 눈물이 날 정도로 야곱이 얼마나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뿐인 남편 야곱은 더 예쁘고 더 아름다운 동생만을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뒤로 조금 넘어가서 함께 살펴보면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자신을 쳐다보지도 않는 그 남편에 대해서 아들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루벤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면 무엇인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현재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그 마음 가운데, 비어있는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다면, 당시에 여성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아들을 낳을 수만 있다면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둘째는 뭡니까?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함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무슨 말일까요? 야곱은 레아의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좀 해줘. 쓰레기 좀 버려줘. 설거지 좀 해줘.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이러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사람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답변이 없습니다. 얼마나 심했으면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시므온이라고 지었을까요? 레위는 무슨 말일까요?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는 의미입니다. 또 거꾸로 무슨 말입니까? 연합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부부인데 분명히 표면적으로는 사랑하는 관계고 가족이고 부부이고 커플이고 가정인데 연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라는 이름을 아들에게, 셋째 아들에게 지어줍니다. 여전히 아들 셋을 낳는 동안 레아는 야곱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 아들만 낳을 수 있다면, 내가 아들을 더 낳을 수 있다면, 내가 남편을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여전히 이 자리에서 나의 역할에 충실하면 내 남편이 나를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거야. 내 남편이 나의 구원이며 나의 아들들이 내가 하는 이 충성이 나의 구원이 될 수 있을 거야. 나의 아픔, 나의 상처, 나의 그 모든 문제들 이것만 할 수 있다면 모두 다 회복될 수 있을 거야. 야곱과 똑같은 방법으로 여전히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35절에서 우리는 아주 희미하지만 희망이 되는 변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들을 낳고 마지막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35절에는 그 어떤 남편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야곱에 대한 어떤 부족함, 야곱에게 받았던 상처들, 그 어떠한 말도 없이, 어떠한 표현도 없이 유다라는 이름을 짓고 그 이름의 뜻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들은 그 삶의 공허함을 무엇으로 채워가고 있습니까?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없어져 버릴 것들로 채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레아의 마지막 35절의 말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얻어가야 될까요? 성경은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봤던 이 콩가루 집안인 아브라함의 가족들처럼 실패투성이고 실수투성이고 죄인투성이인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영웅들이란 무엇일까요? 흠잡을 데 없는 어떤 일도 혼자 힘으로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그 어떠한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우러러 볼 수 있는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영웅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영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도 그런 영웅들을 우러러보고 따라해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기독교가 타 종교와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을, 팀 켈러 목사님은 이것을 사다리로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이것 하나 해내면, 내가 조금만 더 선행을 하면,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 내가 조금만 더 기도를 드리면 그 구원을 향한 사다리를 하나하나 올라가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에 내가 더 열심히 하면 헌금도 많이 하고 구제도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나하나하나 올라가다 보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사다리, 그런 사다리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유일하게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비참하고 상처투성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스스로 어떤 힘도 없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 더러운 죄인들로 가득 찬 이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사다리 자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나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통해서 올라가기만 한다면 구원에 이르게 될 거야.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세상의 그 어떤 기쁨도, 만족도, 지위도, 물건들도, 사람들도 할 수 없는 그 무언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바로 나, 나를 통해서 내가 너희 안에 가득 채워진다면 그토록 갈망했던 그 마음속의 공허함이 다시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질 거야.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구원을 향한 사다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레아와 라반과 야곱과 이 정말 보기에는 너무나 형편없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구나. 우리가 도저히 예수님이 아니면 할 수 없구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죄인이구나. 세상의 것들로 나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그 아주 자그마한 고백 사이로, 틈 사이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새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 붙들고 삶 가운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레아일 것들을 붙잡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면 환상이고 허무함 밖에 없는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들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복음으로 그 마음의 공허함을 가득 충만하게 채우시는 우리 3일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소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을 십자가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안을 가득 메우시며 가득 메꾸시며 우리의 일생이 주님만을 갈망하는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